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터 첸트리 목사님이 쓴 자기 부인이라는 책의 챕터 4, 제4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부터 한번 살펴보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우리라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상태, 누구나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 구절들을 저희들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도 그 중에 한 구절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인간이면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죽음도 맞이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자기 중심적인 것이 쏙 빠져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던 자기를 위해서 죽던 그 옛날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서 죽는 새로운 삶의 중심과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 자신이 이런 성경 구절이 말하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성경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삶을 설명하는 그 내용에 나도 해당이 되는가, 나도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런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확인하고 그리고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과 어긋나 있는 부분들을 교정하고 고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삶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나의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맞지 않는 내 삶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높은 고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때 어쩌면 우습게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약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우리라는 그런 표현 안에 집어넣고 그런 관점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몰라도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자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흐름과 맥을 따라서 챕터 4를 읽어보면 첫 번째 드는 인상은 아무래도 내용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도 챕터 4를 옛날에도 읽었지만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어마어마한 주제하고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주제를 같이 버무려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을 각각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저자의 논리와 저자의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면 저자는 기본적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시대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만 잘못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무지와 게으름 때문에 인간의 마음으로 그 진리를 구분하여 나누어 놓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진리를 다른 진리들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성향 때문에 자기 부인의 진리가 잊혀지고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누구든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셨던 자기 부인의 진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진리에 가려져서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그 결과 명백한 부도덕과 방종이 들어와 있다. 이건 얼마든지 주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야. 얼마든지 이것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지나치게 나아가면서 부도덕한 일도 방종에 해당되는 일도 마치 그리스도인의 자유처럼 포장돼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저자가 아주 공정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잊어버리고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만 생각할 경우에는 새로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 새로운 율법주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를 허락을 해주셨는데 지나치게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을 밀고 나가다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한 부분에서조차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새로운 규율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운 그 기준, 성경보다 더 엄격한 기준, 복음보다 더 엄격한 그 규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부인이라는 진리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진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경우에 한쪽으로는 명백한 부도덕과 방종류로 빠지게 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새로운 율법주의라는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자는 이런 자기의 논리를 성경을 가지고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을 함께 가르친다. 저자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구절로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장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을 함께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을 함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하고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적절하게 맞추어서 돌아가야만 한다. 이것이 저자가 이 챕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깔아놓고 저자는 두 가지를 크게 다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요소가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 그 누리고 있는 자유를 내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 가지 다루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부인이란 요소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내가 마땅히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부인의 진리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때,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지고 있을 때 각각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선한 역할을 해주는가,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 부인이라는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자기 부인이라는 요소를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방종이나 새로운 율법주의로 빠져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폐해를 끼치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자기 부인의 진리는 교회 안에서 윤리라고 행세하는 혹은 신앙적이다라고 행세하는 두 가지 나쁜 해악을 제거해 준다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한 가지 해악은 마음의 내적인 상태보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지독한 경향, 잘 고쳐지지 않는 경향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무한히 관대한 경향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때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의 마음의 내적인 상태보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을 보고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저건 비신앙적이다, 저건 범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나한테는 그것이 내가 그것을 행했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함께 우리 안에 정말로 들어와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때 그렇게 삐딱하고 그렇게 까다로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자는 책에서 두 가지 사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채식주의자들과 고기를 먹는 사람들 사이에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채식주의를 하면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또 채식을 먹는 사람들만 비난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그 진리를 사람들이 마음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를 먹는 마음의 내적인 상태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기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고기를 감사함으로 먹는 것인데 그냥 외적인 눈으로 봤을 때 고기를 먹는 거니까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잘못을 범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부인이라는 진리가 들어와 있을 때 제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여자들에게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해변에 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예로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해변에 가면 야한 옷을 입고 있는 여자들을 보면서 음욕을 품을 수 있을까 두려워서 해변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보니까 자기 교회 어떤 사람은 여름에 시간만 되면 해변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해변에 가서 그런 음욕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을 은근히 즐기나 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내적인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냥 자기가 동기와 모든 것들을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정말로 해변에 가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변에 갔으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사람인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해변에 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는 그런 잘못을 범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부인이 우리 마음속에 진짜로 들어와 있으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 일단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동기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은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걸 거야. 해변으로 가는 걸 거야. 다만 내 눈에 보기에는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이게 자기 부인이 정말로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유를 누릴 때 반응하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다르죠.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 성경이 금하는 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양심에 걸리고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럴 때는 명확하게 가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원리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비판하고 도전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내 마음에 걸리고 내 마음에 불편한 상대방의 행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해당되는 일이라면 자기 부인이 정말 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눈이 불편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동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순수한 마음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거라고 인정을 해주고 내 불편함을 그냥 불편함으로 감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불편한 것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으로 짊어지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까지 포기시키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려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에 따르는 생각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지만 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보면 나는 기쁘다. 나는 해변에 가면 음욕이 많이 생겨서 도저히 해변에 가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은 해변에 가서 꼭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안 하지만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그러한 유혹에서 많이 자유로워져서 해변에 가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림이 없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해변을 구경하고 쉬러 가는 것이니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 누리고 있구나. 저 사람이라도 저렇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아름답게 자유롭게 누리고 있다니 참 기쁘다. 이렇게 상대방의 자유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에 따르는 생각 세 번째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동기, 다른 사람의 삶을 자세하게 분석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나에게 돌려서 내 마음의 동기, 내 삶의 진짜 모습들을 판단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마저도 자기를 부인하는 차원에서 내가 포기하고 있는가 그렇게 나를 점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자기를 정말 부인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가학적인 태도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까지 포기시키고 꺾어가면서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을 맞추려고 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너무 힘들어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을 뜯어 고쳐서 그 자유를 포기케 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 부인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내가 함부로 훼손시키는 무서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만큼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해서 자기 부인의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4번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자의 말은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얼마든지 내 자유는 내가 기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마저도 다 포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둘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영광과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자유마저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합당한 자유마저도 제한할 수 있다.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존중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에 대해서는 기쁘게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으면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심성과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톱니바퀴 두 개를 그려드렸죠. 그 톱니바퀴 두 개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톱니바퀴는 자기 부인이고 작은 톱니바퀴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중에 더 중심을 잡고 더 강력한 힘으로 돌아가야 할 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짊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마음껏 최대한 누려야만 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중요한 요소지만 자기 부인은 그만큼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그것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작은 톱니바퀴가 되겠죠. 하지만 만약 자유라는 톱니바퀴가 없으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스스로에게는 금욕주의가 돼서 성경보다 더 엄격하고 복음이 주는 자유마저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경직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신앙처럼 경직된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고 타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기준, 내가 세운 어떤 규율 이것이 기준이 돼서 다 판단하고 다 정죄하는 그런 무서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자기 부인이라는 톱니바퀴가 크게 있어서 돌아가고 그것에 맞물려서 자유라는 톱니바퀴가 돌아가서 자기 부인은 자유가 방종으로 빠지지 않게 하고 자유라는 톱니바퀴는 자기 부인의 요소가 금욕주의나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보완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한 다음에는 동료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또 부인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나를 만족시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부인을 하면 내 양심이 편안하고 내가 뿌듯하고 내가 정말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같고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유익을 진실하게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증거구절로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지만 그 자유를 말한 다음에 반드시 자기 부인의 요소를 가지고 그 자유를 잘 통제하고 잘 제한하고 잘 다스려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복음 안에서 주어진 엄청난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자기 부인이 숨어 있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낮은 자리에 들어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희생해서 마치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 모든 자유를 다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꼭 유익한 것도 아니고 이웃에게 꼭 유익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유를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 누리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의 어떤 영광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고 제한하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의 꽃이다라고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며 그것이 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을 세울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단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거니까 내가 해도 된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괜찮은 것이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는 것인가 또 그것이 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덕을 세울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스라는 답이 나오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거고 만약 노라는 대답이 정직하게 나온다면 그때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포기하거나 제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는 것이 복음을 최대한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님이 피 흘려 사서 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진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주님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의 진리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통제하고 제한하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복음적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만일 자기 부인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만 누리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은 오히려 파괴적이고 비복음적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의 진리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때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인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꺾어버리고 포기시키려고 달려드는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열심인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자기 부인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내가 마땅히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주님이 귀한 피를 흘려서 사주신 그 자유를 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금욕적이거나 성경보다 더 엄격한 규율주의에 빠져서 경직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정죄하는 또 다른 율법주의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만큼 자기 부인의 진리를 놓쳐버리게 되면 복음 안에서 더 이상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는 것, 방종의 삶을 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불법적인 일들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복음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잘라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요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저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챕터 4를 읽고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들 네 가지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과 윤리적인 덕목 또는 신앙적인 덕목으로서 자기 부인이 굉장히 옳고 좋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떤 점에서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두 가지 사람은 똑같이 자기 부인을 좋아하고 자기 부인을 삶 속에 실천하지만 그 동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서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을 참고를 하시면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동기가 이상할 때, 동기가 사랑이 아닐 때, 동기가 이웃에 대한 존중이 아닐 때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나는 자기를 부인하려고 애쓰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와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배우고 자기 부인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윤리적으로도 고상하고 신앙적으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려고 애쓰는 사람인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일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자유를 누릴 때, 다른 사람의 그 행동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자기 부인의 원리를 실천해야 할까? 특별히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는 아닌데 여러분의 눈에 거슬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볼 때 어떻게 자기 부인을 실천해야 하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일에 관하여 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싶을 때 그때 어떻게 자기 부인의 원리를 실천해야 할까?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내가 얼마든지 해도 되는 일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무작정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웃의 유익을 생각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할까? 내가 이것을 제한할까? 아니면 그대로 누릴까? 이런 점들을 고민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터 첸트리 목사님의 자기 부인이란 책에서 자기 부인과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서 자기 부인을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사모하시면서 자기 부인이 정말로 바른 동기와 바른 목표와 바른 내용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집어넣어 주셔야만 하는, 수술하셔서 넣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부해서 배울 수 없는 이 진리, 우리가 정말 애쓴다고 습득될 수 없는 이 진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과 삶 속에 새겨주셔서 정말로 저희가 바른 동기와 바른 내용과 바른 목표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다른 사람이 누리는 자유를 훼방하거나 포기시키거나 우리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것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거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자기 부인의 진리로 하나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되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함께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